안녕하세요. 교포 유니온에서 전해드리는 5월 14일 오늘의 라디오 뉴스입니다. 방송을 시작하기 전 잠시 광고가 있습니다. 뉴욕 라이프의 프리미엄 디퍼드 어카운트 PDA는 일시납으로 자금을 예치하고 그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보험료 납부에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5월 31일까지 가입하시면 첫해 10%, 이후 매년 5.0% 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PDA에서 발생한 이자는 보험료 납부에 사용되어 실제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뉴욕라이프 숀 최, 최수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408-531-7702, 408-531-7702. 자,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소식들, 정말 흥미로운 내용이 많습니다.
네, 오늘 라인업이 아주 묵직하더라고요.
맞아요. 먼저 러시아가 왜 갑자기 자신들이 그토록 꺼려하던 탈레반과 덥석 손을 잡았는지, 그 섬뜩한 지정학적 뒷배경을 파헤쳐보고요.
네.
이어서 우크라이나의 전황이 어떻게 우리 동네 마트의 빵 가격을 끌어올리는지, 그 연결고리를 찾아봅니다.
그리고 2026년이라는 최첨단 시대에 그 공항 활주로를 달리는 소방차에 위치 추적기가 없었다는 황당한 진실도 짚어보죠.
진짜 믿기 힘든 뉴스였죠.
그러니까요. 마지막으로 베이 지역의 거친 날씨 예보와 함께 옛 경마장을 거대한 기후 방파제로 가꾸려는 캘리포니아의 결단까지 우리 삶과 직결된 이슈들의 이면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다루는 이슈들은 겉보기엔 좀 전혀 다른 세상 이야기 같잖아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의 거대한 사슬처럼 엮여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불안이 어떻게 청취자 여러분의 지갑을 위협하고 또 우리가 사는 지역사회는 이 거대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 맥락을 짚어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아, 거대한 사슬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짚어볼 소식이 바로 이 국제사회의 불안한 사슬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뉴스입니다. 러시아가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과 이른바 전면적 파트너십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네, 국경 안정이나 극단주의 차단, 마약 밀매 문제 등을 명분으로 내세웠죠.
사실상 탈레반과의 관계를 정상적인 국가 간의 제도권 외교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건데요. 이거 참 기묘합니다. 서방 국가들은 여전히 탈레반 정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비유하자면 약간 동네에서 모두가 좀 위험하다고 피하는 요주 인물을 갑자기 우리 구역 자율방범대 간부로 임명해버리는 것과 비슷하지 않나요?
아,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겉보기엔 정말 위험하고 모순적인 결정입니다. 특히 역사적으로 보면 더 그렇죠. 1980년대에 당시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다가 10년 가까운 늪에 빠져서 엄청난 피를 흘리고 철수했던 쓰라린 기억이 있거든요.
어우, 엄청난 소모전이었죠?
네, 당시 소련군과 싸웠던 무장 세력들이 훗날 탈레반의 모태가 되기도 했고요.
아, 맞네요. 과거의 철천 원수였던 셈이네요. 그런데 왜 굳이 지금 그 껄끄러운 역사를 덮어두고 탈레반에게 손을 내미는 걸까요?
그만큼 지금 러시아의 상황이 막 다급하다는 방증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 러시아는 서방 세계로부터 유례 없는 강력한 경제 제재와 외교적 고립을 당하고 있잖아요.
네네.
기존의 우방국들조차 눈치를 보는 상황이죠. 그래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서방의 영향력이 닿지 않는 혹은 서방의 반감을 가진 비서방권 국가들을 규합해서 새로운 블록을 만들어야만 하는 절박한 필요성이 생긴 겁니다.
아, 철저한 계산이 깔린 움직임이군요. 뭐 탈레반 입장에서도 국제사회의 돈줄이 다 막힌 상태니까 러시아라는 강대국이 인정해준다면 가릴 처지가 아닐 테고요.
정확합니다. 쌍방의 이해관계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전형적인 레알폴리틱, 즉 현실 정치의 민낯인 거죠. 문제는 이게 단순히 러시아와 아프가니스탄 두 나라만의 미럴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른 나라들한테도 불똥이 튀나요?
러시아가 탈레반을 공식 파트너로 인정하고 교류를 시작하면 아프가니스탄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타지키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 같은 주변 중앙아시아 국가들도 엄청난 압박을 받게 됩니다.
약간 일종의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 거군요.
맞습니다. 큰 형님 격인 러시아가 문을 열어줬으니 주변국들도 울며 겨자 먹기로 대아프간 정책을 수정해야만 하는 상황이 올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당장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에 영향을 주는 뉴스는 아닐지 몰라도 중앙아시아의 지정학적 질서가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겁니다. 국제사회에서 철저히 고립되어야 마땅할 단체가 강대국의 이해관계 덕분에 버젓이 외교 무대에 데뷔하게 되는 아주 위험한 선례가 만들어지고 있는 현장인 거죠.
극단주의 세력이 국제 무대에서 면죄부를 받는 느낌이라 참 씁쓸하네요. 이런 러시아의 다급하고 거친 행보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죠.
네, 연일 공습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유를 비롯한 후방 지역에 대규모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아파트 건물이 파손되고 최소 7명이 사망, 수십 명이 다치는 민간인 피해가 속출했는데 무려 사흘 연속으로 이런 대규모 공습이 이어지고 있어요.
참혹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좀 의문이 듭니다. 벌써 전쟁이 3년째 접어들었고 공습 뉴스는 솔직히 그동안 너무 많이 들어서 무감각해질 정도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렇다면 청취자 입장에서는 이번 사흘 연속 후방 공습이라는 팩트가 전과 다르게 특별히 더 위험한 신호로 읽히는 이유가 뭘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전선이 크게 밀리거나 돌파된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 지점이 바로 현대전의 끔찍한 본질을 보여줍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동부전선은 마치 1차 세계대전 당시의 참호전처럼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양측 모두 엄청난 소모전만 치를 뿐 뚜렷한 돌파구를 못 찾고 있죠.
아, 뚫리지가 않으니까.
네, 전방에서 군사적 승부가 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상대방의 기반 자체를 무너뜨리는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군인과 탱크를 부수는 대신 그 군인들을 지원하는 민간사회와 경제를 통째로 타격한다는 뜻이군요. 발전소나 수도시설, 그리고 주거지까지요.
맞습니다. 후방을 타격해서 민간인들의 피로도와 공포를 극대화하고 결국 우크라이나 정부가 백기를 들도록 내부에서 붕괴시키려는 고도의 심리전이자 소모전 전술입니다.
아, 정말 잔혹하네요.
하지만 이 사태를 우리는 조금 더 넓은 시야로 봐야 합니다. 우크라이나의 발전소가 파괴되고 항구로 가는 철로가 끊어지면 그 여파는 국경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가거든요.
어떤 식으로 퍼져나가나요? 우크라이나가 세계적인 곡창지대라는 점과 관련이 깊겠죠?
바로 그겁니다. 전쟁이 이런 식으로 장기화되고 후방 인프라가 만신창이가 되면 밀이나 옥수수 같은 곡물의 수출망이 언제 끊길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시장을 지배합니다.
물가 상승의 원인이 되는 거군요.
네, 중동 불안으로 유가까지 들썩이는 상황에서 곡물 공급망까지 불안해지면 글로벌 상품 시장 전체가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아, 결국 저 멀리 동유럽의 참호전과 드론 공습이 지금 출근길에 차 안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 이번 주말 마트에서 장을 볼 때 체감하는 식료품 가격 그리고 주유비에 고스란히 얹혀 있는 거군요.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정학적 위기는 결국 경제지표라는 숫자로 변환되어서 우리의 일상을 직격하니까요.
그렇게 글로벌 정세가 만들어낸 만성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다음 이야기인 미국 경제 상황과 곧바로 이어집니다.
네.
미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1천 건으로 소폭 증가했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조금 늘어났다는 뜻이죠. 그런데 동시에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의 제프리 슈미드 총재가 아주 강력한 경고를 던졌습니다.
어떤 경고였죠?
현재 미국 경제에서 가장 시급하고 무서운 위험은 고용둔화가 아니라 바로 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못 박았거든요.
아, 아주 직설적이네요.
이 상황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미국 경제라는 자동차가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실업수당 청구가 늘어난 건 운전자가 가속페달에서 발을 살짝 대고 브레이크를 밟은 정도인 것 같아요.
네네.
하지만 연준이라는 정비사가 볼 때는 속도가 줄어드는 것보다 지금 본네트 안에서 인플레이션이라는 엔진 온도가 펄펄 끓어오르고 있어서 당장 차가 멈춰설까 봐 식은땀을 흘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아, 아주 직관적인 상황 파악입니다. 겉보기엔 여전히 차가 쌩쌩 잘 달리고 있어요. 미국의 비농업 고용 지표나 전체 실업률을 보면 역사적으로 볼 때 여전히 굉장히 탄탄하거든요.
일자리는 꽤 괜찮다는 거잖아요.
꽤. 즉 물가 지표가 심상치 않습니다. 슈미드 총재가 주목하는 지표가 바로 3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즉 PCE인데요. 이게 전년 동기 대비 3.5% 상승으로 나왔습니다. 연준의 목표치가 2%인데 말이죠.
꽤 높네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뉴스를 보면 소비자 물가 지수, CPI를 많이 얘기하는데 연준은 왜 이 PCE를 더 중요하게 보는 건가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CPI는 사람들이 자주 사는 품목의 가격 변동을 고정적으로 추적합니다. 반면에 PCE는 사람들이 실제로 무엇을 대체해서 소비했는지 그 행동 변화까지 잡아내거든요.
아, 그러니까 소고기 가격이 너무 올라서 사람들이 소고기 대신 닭고기를 사 먹기 시작했다면 PCE는 그 닭고기로 옮겨간 소비 패턴의 변화까지 반영해서 물가를 계산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연준은 PCE를 더 신뢰할 수 있는 물가 지표로 보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싼 대체재를 찾아 소비 패턴을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표마저 3.5%나 올랐다는 건 물가 상승의 압력이 경제 전반에 아주 깊숙이 뿌리 내렸다는 뜻입니다.
아, 싼 걸 찾았는데도 전체 물가가 올랐다는 거니까요?
네. 게다가 앞서 말씀드린 지정학적 위기 때문에 휘발유 가격이나 해상 운임 비용이 계속 오르면 기업들은 그 비용을 결국 제품 가격에 얹어서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현실적인 질문을 던져보죠. 지표상 일자리는 아직 버티고 있고 연준은 물가 잡겠다고 금리 인하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고금리 장기화 상황인데 이게 지금 이 방송을 들으며 생활을 꾸려가는 우리 가계부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타격을 주게 되나요?
이 상황이 특히 무서운 점은 중산층의 가처분 소득을 서서히 말려버린다는 겁니다.
가처분 소득이요?
네,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고 계속 꽉 쥐고 있으면 시중 은행들의 금리도 떨어지지 않잖아요. 당장 집을 살 때 빌리는 모기지 금리, 또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할부 이자율이 높은 수준에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되죠. 특히 생활비나 주거비가 비싼 베이 지역 청취자분들께는 아주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아, 특히 신용카드 리볼빙이나 현금 서비스 같은 단기 대출을 쓰시는 분들은 거의 20%가 넘는 살인적인 이자율을 계속 부담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일자리가 있으니 매달 월급은 들어옵니다. 하지만 렌트비, 식비, 주유비로 빠져나가는 돈은 작년보다 늘었는데 거기에 매달 내야 하는 이자 비용까지 전혀 줄어들지 않으니 결국 우리 가족이 한 달 동안 순수하게 저축하거나 여가에 쓸 수 있는 진짜 돈은 쪼그라드는 겁니다. 체감 경기가 얼어붙을 수밖에 없는 구조죠.
경제라는 거대한 기계를 관리하기 위해 연준은 이토록 정교한 데이터와 지표들을 들여다보며 씨름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가 매일 발을 딛고 살아가는 물리적인 인프라 시스템을 보면 그 대비가 너무나 극명해서 충격적일 때가 있습니다.
네, 다음 뉴스가 바로 그 이야기죠.
맞습니다. 미 연방항공청 FAA가 1,650만 달러를 투입해서 전국 264개 공항에 1,900대 공항 운영 차량의 위치 추적용 트랜스폰더를 장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드디어요.
공항 소방차나 제설차 같은 지원 차량들의 위치를 관제탑에서 정확히 파악하겠다는 건데요. 이 조치가 뉴욕 라과디아 공항에서 발생했던 치명적인 소방차 충돌 사고를 계기로 추진되었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사고였죠.
아니, 근데 저는 이 뉴스를 보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지금이 2026년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 앱 하나만 키면 내가 시킨 배달 피자가 어느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고 있는지 막 1리터 단위로 실시간 추적하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맞아요. 누구나 다 하죠.
그런데 수백 명의 목숨을 태운 비행기들이 분단위로 뜨고 내리는 공항 활주로에서 거대한 소방차의 위치를 추적하는 장비가 지금까지 없었다고요? 잠깐만요. 이게 말이 되나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일이죠.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항공안전의 발전 역사를 들여다보면 이런 일이 꽤 자주 발생합니다. 흔히 항공 규정을 피로 쓴 규정이라고 부르거든요.
피로 쓴 규정이요?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고 피를 흘려야만 비로소 규정이 만들어진다는 뜻인가요?
아주 뼈아픈 표현이지만 사실입니다. 비행기가 하늘에 떠 있을 때는 레이더와 위성을 통해 완벽에 가깝게 통제됩니다. 시스템이 아주 고도화되어 있죠. 하지만 비행기가 땅에 내려와서 활주로를 이동할 때 그 주변을 돌아다니는 수백 대의 지상조업 차량들에 대한 관제는 놀랍게도 오랫동안 아날로그 방식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날로그 방식이라면 어떤 식으로요?
그냥 관제사가 유리창 너머로 직접 눈으로 보거나 무전기로 위치를 묻고 답하는 식이었죠.
세상에, 눈비가 오거나 안개가 짙게 끼면 관제탑에서 활주로 상황이 아예 안 보일 텐데 말이죠.
네.
라가디아 공항 사고도 결국 그런 한계 때문에 터진 거군요. 그런데 이번에 단단한 이 트랜스폰더라는 장비는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뭐 단순한 GPS와는 다른 건가요?
네, 단순한 내비게이션 수준이 아닙니다. 트랜스폰더는 차량에서 관제탑의 지상 감시 레이더로 자신만의 고유한 신호를 쏘아보내는 발신기거든요. 이 장비가 차량에 달리면 짙은 안개 속에서도 관제사의 레이더 스크린상에 소방차가 움직이는 궤적이 비행기와 똑같은 디지털 식별표로 뚜렷하게 표시됩니다.
아, 단순히 위치만 아는 게 아니라 관제 시스템 전체의 통제망 안으로 그 차량을 편입시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이렇게 확실하고 기본적인 안전망을 왜 진작 도입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남지만
출장이나 한국 방문으로 샌프란시스코 공항이나 산호세 공항을 자주 이용하시는 우리 청취자분들께는 훨씬 안심이 되는 소식이긴 합니다. 비행기가 안개 낀 활주로를 달릴 때 지상 차량과 충돌할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된 셈이니까요.
아주 긍정적인 변화죠.
자, 방금 안개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기술의 빈틈을 아무리 메운다 해도 대자연의 변덕 앞에서는 여전히 인간이 한없이 작아집니다. 이번에는 시선을 우리 동네 베이 지역으로 돌려보죠.
네, 주말 날씨 소식이 심상치 않더라고요.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보도에 따르면 이번 주말 베이 일대에 수개월 만에 아주 강력한 돌풍이 예보되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공항 주변은 금요일에 시속 45마일, 토요일엔 일부 지역에서 시속 50마일 이상의 맹렬한 바람이 불 수 있다고 합니다.
시속 50마일이면 정말 엄청난 거거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북서양 해변에는 무려 15피트 높이의 거대한 파도가 예고되면서 해상주의보까지 발령된 상태입니다.
바닷가 근처는 진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15피트면 거의 건물 1층 반 높입니다. 이번 주말 해안가 나들이나 서핑은 절대 피하셔야겠고요. 그리고 시속 50마일의 강풍이라면 금문교나 베이브릿지를 건너실 때 트럭이나 대형 SUV처럼 차체가 높은 차량은 돌풍의 핸들이 확 꺾일 수 있습니다.
맞아요. 갑자기 밀려나죠.
두 손으로 핸들 꽉 잡으셔야 하고요. 공항 이용객분들도 비행기 지연과 결항 사태가 벌어질 확률이 아주 높으니 집에서 출발하기 전에 항공사 앱 새로 고침을 계속 해보셔야겠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우리는 보통 캘리포니아 날씨 하면 1년 내내 화창하고 평온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태평양에서 밀려오는 기상변화의 에너지는 상상을 초월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이런 국지적인 강풍과 폭우 예보는 단순히 주말 피크닉을 망치는 문제를 넘어서 지역사회의 인프라 회복력을 시험하는 잣대가 되거든요.
인프라 회복력이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뭐 나무가 쓰러지면 얼마나 빨리 치우느냐 같은 걸까요?
네, 그것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강풍에 유칼립투스 나무 한 그루가 쓰러지면서 전신주를 덮친다고 가정해보죠.
흔히 있는 일이죠.
단순히 그 동네 전기가 끊기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신호등이 꺼지면서 교통망이 마비되고 정수장이나 통신기지국에 비상발전기가 제대로 안 돌면 식수와 인터넷까지 연쇄적으로 멈추거든요.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우리 지역의 시스템이 얼마나 유연하게 버티고 또 얼마나 빨리 정상 상태로 되돌아올 수 있는지가 바로 인프라의 회복력입니다.
아, 자연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는 없으니 충격을 흡수하고 빨리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그 도시의 진짜 경쟁력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자연의 힘 앞에 우리 시스템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걱정되는 뉴스를 전해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뉴스는 정반대로 우리가 자연을 활용해서 방패를 만들어내는 아주 희망차고 극적인 소식입니다.
오, 캘리포니아 주정부 예산안 이야기군요.
네, 개빈 뉴섬 주지사가 발표한 5월 수정 예산안에 이스트베이 알바니와 버클리 경계에 있는 옛 경마장 골든게이트 필즈 부지를 매입하는 지원금 1억 2,500만 달러가 전격 배정되었습니다. 이스트베이 리저널 파크 디스트릭트가 이 161에이커의 광활한 땅을 매입해서 거대한 해안 생태공원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161에이커면 정말 엄청난 규모거든요.
이제는 자연이 숨쉬는 공원으로 바뀐다니요.
아주 멋진 변신입니다.
그런데 아까 인프라 회복력을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단순히 산책로 예쁘게 만들고 잔디밭 가는 수준이 아니라 원래 캘리포니아 해안의 모습이었던 습지를 복원한다는데 더 눈길이 가더라고요. 이게 바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자연 방파제를 짓는 거구나 싶었어요.
그 핵심을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동네 주민들의 여가 생활을 위한 조경 사업이 아닙니다. 21세기형 생태 인프라 투자라고 봐야죠.
생태 인프라 투자요? 습지를 복원하는 게 어떻게 인프라 투자가 되는 건가요?
습지는 자연이 만든 가장 완벽하고 거대한 스펀지입니다. 앞서 우리가 폭우나 해수면 상승 같은 기후 위기를 이야기했는데 콘크리트로 덮인 도시는 비가 오면 물을 흡수하지 못하고 그대로 범람시켜서 홍수를 일으키잖아요.
그렇죠. 물이 빠질 데가 없으니까.
하지만 16에이커의 습지가 조성되면 폭우가 쏟아지거나 해수면이 상승해 파도가 들이쳐도 이 거대한 스펀지가 물을 머금고 속도를 늦춰서 내륙 도시가 잠기는 걸 막아줍니다.
아, 댐이나 콘크리트 제방을 막 높게 쌓는 것보다 훨씬 유연하고 효과적인 방어막이네요.
게다가 습지의 갈대와 뻘은 대기 중에 탄소를 흡수해서 저장하는 아주 강력한 탄소 흡수원 역할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은 20세기 내내 개발을 위해서 얕은 바다와 늪지대를 흙으로 메워왔거든요.
간척 사업을 엄청 많이 했죠.
그 위에 공항도 짓고 고속도로도 깔았죠.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서서 이제는 수억 달러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 콘크리트를 다시 걷어내고 원래의 자연 상태로 되돌리고 있는 겁니다.
과거의 방식에 틀렸다는 걸 인정하고 궤도를 수정하는 셈이군요. 인간의 편리를 위해 자연을 밀어냈던 땅이 이제는 인간의 생존을 지키기 위해 다시 자연에게 그 자리를 돌려주는 공간이 된다는 사실이 참 묘한 울림을 줍니다.
정말 공감되는 말씀입니다. 일석삼조의 장기적 가치를 지닌 투자죠.
자, 오늘 우리는 정말 다이나믹한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저 멀리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과 손을 잡는 러시아의 생존 전략부터 전선이 굳어지자 후방을 부수며 전 세계 밥상 물가를 위협하는 우크라이나의 참혹한 전황을 살펴봤고요.
네.
그 물가의 압박 속에서 금리를 내리지 못해 우리 지갑을 옥죄는 미국 경제의 현실. 그리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 뒤늦게 첨단화되는 공항의 위치 추적 시스템. 그리고 다가올 주말에 사나운 날씨 예보와 경마장을 생태공원으로 탈바꿈시키는 캘리포니아의 장기적인 기후 대책까지 쫙 짚어봤습니다.
이렇게 퍼즐 조각들을 다 맞추고 나니 거대한 글로벌 이슈가 결국 우리 동네의 공원과 우리 집 식탁 위의 청구소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선명한 그림이 그려집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도발적인 질문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우리는 과거의 사고를 겪고 나서야 소방차의 추적기를 다는 인간의 수동적인 모습도 보았고 반대로 다가올 기후위기를 미리 대비하기 위해 수백억을 들여 경마장을 습지로 바꾸는 선제적인 결단도 목격했습니다.
네, 대조적인 모습이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리는 무수한 경제적, 환경적 결정들은 과연 훗날 우리의 삶을 어떤 풍경으로 바꿔놓게 될까요? 우리는 그저 위기가 터진 후에야 과거를 수리하며 살아갈까요? 아니면 다가올 미래를 한 발 앞서 설계하는 삶을 살게 될까요?
정말 깊이 생각해볼 만한 주제네요.
지금의 선택이 만들어낼 10년 뒤 우리 동네의 지도는 어떤 모습일지 오늘 출퇴근길에 한 번쯤 상상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상 교포유니언에서 전해드리는 5월 14일 오늘의 라디오 뉴스였습니다. 광고 문의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연락해주세요.